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 중인 교회이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가는 교회들의 모토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적인 혁명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무엇이 거듭되었으며 무엇을 변혁시켜야 될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하고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 개혁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또 사명자 대회라는 특별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 사명자 대회 주제가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여 우리를 위로하소서입니다. 위로는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현재 삶을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며 은총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애통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원통함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나 육신적인 슬픔을 토로하는 것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깊은 자아성찰에서 나오는 자기의 죄성과 그 죄의 힘을 이겨낼 수 없는 영적 무능에 대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겸손하고도 처절한 심령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애통이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며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겸비한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종류의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환경에 도전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불의한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영적인 성결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세상 유혹을 거절할 줄 아는 다니엘 같은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 결연히 일어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용기는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즉 회개하는 용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 세계 교회 관심사가 앞으로 독일 교회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쏠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독일 교회가 한결같이 나치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독일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히틀러의 나치를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나치에 가입할 것과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일의 선두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수용소의 가서실에서 학살하는 것에 대하여 교회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소수의 고백교회 지도자들이 외쳤던 정의 호소를 철저하게 짓밟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독일의 패전과 나치의 몰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때문에 세계교회는 이 전쟁 범죄 공범이었던 독일 교회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깊이 고민했던 독일 교회는 1945년 10월 19일 슈토트가르트 죄책 고백을 발표합니다. 1947년 8월 8일은 다름슈타트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앞에 독일 교회의 전쟁 범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백성들과 국가들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음을 마음 아프게 참회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다 더 강력하고 진지한 죄책 고백을 이어갔고 교회 이런 고백은 독일 정치 지도자들의 공개 사죄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독일 교회는 세계 교회 중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회개의 용기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난해의 죄책을 덮어준 채 국가 내에서 또는 세계교회 내에서 위치와 역할만 요구했다면 역사는 냉정하게 그들을 외면했을 겁니다. 그들의 진정한 회개는 독일 교회와 독일 국가를 재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청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삶을 차원 다른 삶의 가치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이 넘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욥기 8장 5절 이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모든 축복의 시작이 회개를 통하여 청결한 삶을 갖추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말씀해 줍니다. 그 회개의 중요성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회개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회개 근본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말 메타노야라는 말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입니다.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사상, 관습과 전통 등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과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를 전향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 거듭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가나안 땅 원래 살던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도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선지자들이 외친 회개의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이 되면 회개라는 말은 더욱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나타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기 시작했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가 베푼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셔서 회개와 죄사함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도 첫 복음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회개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유일 조건으로 제시하십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일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의 내용으로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추가하셨습니다. 회개가 자신의 종교적 또는 도덕적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은 여기서 말씀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넓게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이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추격시켜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됩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전향을 가져오고 예수께 대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1절, 2절에 보시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 우리는 그 복음의 실체신 그분을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그분이 성육신의 삶을 위해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그분을 경험했는데 그분이 복음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서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삶을 전환시키는 것이 이것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전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가족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결론 내린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 얻는 회개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작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에는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 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에게 삶의 초점을 두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만 순종하고 그의 영광 위에 내가 살고 죽고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헌신을 다짐하는 삶의 전환,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의 근본의 회개가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 허접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시오, 당신이 내 생명이시오, 당신이 내 구주이시오, 그러니 따르고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대한 마음의 태도를 고치는 이 근본의 회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두 번째로 이 회개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 없다고 말하면 내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기만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너희는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주참께 무익하게 되고 서원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천하인간 중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기 고백과 회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스스로 죄인임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수긍하면서도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끝까지 자기 의로움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합리적이요 이성적이라는 것 때문에 온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상대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판단이 항상 의롭다는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과 교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얼마나 인류 역사가 그릇된 판단 때문에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는지를 잘 기억합니다. 또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감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종류의 의문을 강하게 하나님께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심에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배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딱한 사람들인데 저들은 그냥 두시고 저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것은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저 사람들은 잘못이 더 많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는 우매함 아니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거나 회개하기에 인색하고 겨를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일갈합니다. 회개가 지체되고 회개 인색할수록 더 심각한 문제들이 삶 속에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도시 생활에 염증이 나서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살겠다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이 시골로 들어가실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는데 풀과의 전쟁입니다. 비만 한번 오고 나면 집 앞 마당에 무성하게 풀이 자라는데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뽑아도 또 자라고 또 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면 집 마당이 모두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주야로 풀 뽑는 풀과의 전쟁을 계속 치러 나갑니다. 사람의 마음밭도 그렇습니다. 잠시만 방치하시면 온갖 종류의 가라지들이 내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자기 성찰과 회개를 잠시도 결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회개는 위대한 영적인 혁명과 주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벅찬 감격도 회개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성전 보통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가슴 치며 울며 회개했던 그 세리를 바라보시고 이 사람이 의롭담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자신의 부정함을 통질히 회개했던 이사야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삼으십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가슴 치던 바울을 가장 탁월한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의 종이 되게 해 주십니다. 회개는 이렇게 은혜가 우리에게만은 통로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사용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의 지연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처음 개혁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가톨릭 틀렸으니까 새 교회 만들자 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이 끝까지 회개와 반성을 거절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핍박하고 파문시키고 전쟁 내고 어쩔 수 없이 떠나서 프로테스탄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들이 그때 회개하고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왔더라면 세계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을 겁니다. 회개의 지연, 회개의 인색감, 이렇게 많은 역사적인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개혁이겠습니까? 진정한 개혁은 자기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이 삶의 주인들로 다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세 번째, 우리에게 회개한 사람에게는 회개한 사람의 삶이 따로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셨습니다. 사는 거 보면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 가운데 성도들의 생활을 강조했던 세 가지 상징적 용어가 있습니다. 빛, 생명, 사랑,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반복해서 말씀했지만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부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해라, 빛 가운데 살아라고 강조합니다. 생명을 많이 말합니다. 허탄한 세상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 붙잡고 예수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요한서신이 길지 않는 책인데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 6번 사용합니다. 사랑이라는 명사 18번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동사는 무려 29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많이 있는데 오직 한 가지만 사용합니다.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말씀해 보시면 회개한 사람은 그의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회개한 사람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인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차원 다른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을 밭갈고 죄를 씨뿌리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보아서 징계하고 보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으로 악을 이겨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는 미련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아주 희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베풀고 선으로 악을 대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승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는 단순하게 그냥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말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교리를 회복시키고 교회 제도를 바꾸는 것에 제한되지 않고 유럽 사회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리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교개혁 결과로 독재 왕정 제도가 다 사라졌습니다. 봉건 경제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신분 사회가 철폐됐습니다. 이런 변화의 바탕에는 개신교가 지니고 있는 인간 존중, 인간 사랑의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역동성이고 생명성입니다. 우리가 물론 악을 행하고 살지 말아야 되지만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정당한 보복의 차원에 머물리는 삶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차별과 정오와 혐오를 극복해낼 수 있어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의 상층부는 바람이 심하게 불면 1m 정도 좌우로 흔들린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강풍 때는 건물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경직성과 강함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유연함과 사랑으로 포용함과 끝없이 용서함과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IT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잘 아시는데요. 그 회사 안에 세계의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회사 밖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연히 회사 내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그 회사도 정책적으로 끝없는 경쟁을 유발시켜서 회사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직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더니 회사 실적이 점점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침을 바꿨답니다. 직원들이 보고사항을 나는 내 동료 직원들에게 이런 도움을 준 게 있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 고객들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후부터 회사가 다시 상승 국면을 탔다고 합니다. 경쟁보다 사랑의 실천이 훨씬 탁월한 경영 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절대로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에 만연한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상의 사회가 얼마나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상대를 죽여나가 사는 이 원리가 지속되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모두가 망하는 길뿐이지 않겠습니까? 밀림의 사자들도 한 마리 산양에 오면 여러 마리가 달려들어서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공생합니다. 이 동물들도 이 나눔과 선민과 공생의 원칙이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아는 것이죠. 사람이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 원리가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미래고 무엇이 희망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고 그래서 회개한 사람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우리 교리적인 정통성에서 있음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부심의 도취에서 회개 인색하고 변화에 게으르면 우리는 또 다른 조건주의자들이 되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고 개혁자의 후손들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의 이루어지고 난 한 200년쯤 세월이 지나니까 독일 교회 안에 또 다른 정통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소위 비텐베르크파입니다. 루터파들입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모든 권력을 그들이 다 가집니다. 심지어는 인도에 선교사 보내자는 제안을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에 보냈을 때 그 신학부 교수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누가 감히 진주를 개에게 던지려 하는가? 그 사람입니다. 여기에 저항한 세력들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생시킵니다. 한때는 구태를 타파하는 개혁의 선봉에 있었지만 그것을 권력화시켰을 때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했던 역사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까? 나는 경쟁보다 섬김을 더 실천합니까? 나는 보복하는 정의보다 용서하는 사랑의 길을 따릅니까? 그래서 내 주변이 은혜롭고 평화롭습니까? 그래야 진짜 개혁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에 굳게 서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로 사용하시는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